말씀 요한 1서 5장 6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요한일서 본론의 마지막 부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5장 13절부터는 이제 다 오늘 읽으신 그 본문 다음 13절부터는 추신과 같은 성격의 내용입니다. 마치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이제 20장의 제일 마지막 구절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요한이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하면서 결론을 말했습니다만, 다시 21장으로 시작을 하면서 부록을 남긴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과 매우 흡사한 내용으로 본론 말씀을 맺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한다.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서신서를 쓰면서 사랑에 대해서 매우 함축적으로 길게 서술해 왔음을 지난 여러 차례의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강의가 21번째인데, 제가 세어보니까 사랑에 대한 설교가 9편이나 될 만큼 사랑에 대한 큰 맥을 붙들고 사도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길은 결국 궁극적으로 형제 사랑의 목표의 지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요한 1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시사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사도가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서신서를 쓰게 되었던 그 이제 부정적인 한 동기가 있었죠. 그 동기를 이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위험했던 이유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말들을 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천상의 신령한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예수라는 분이 사도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그때 임하셨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려고 할때 그리스도는 그때까지 함께 있다가 뭐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상한 믿음의 내용을 설파했습니다. 말하자면 핵심적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인간이신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그이참 인간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고 또 부활하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제가 잘 정정합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한다 그랬죠. 도케티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가짜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남겨놓았습니다만 이런 거짓 교사들의 이단 사상에 대항하는 그런 맥락에서 요한의 의도를 보게 될 때 물로 임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그 인간 예수가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므로 말미암아 바로 그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죠. 그리고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성령이 강림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침례 사건을 보면 삼위 하나님의 현현이 뚜렷하게 나타난 굉장히 소중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최초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한 장소에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침례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성육신하신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지금 여기에 침례받는 이 자이다. 그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받는 침례와 똑같은 그런 침례를 받으셨죠. 자신이 그 말은 자신이 나는 죄인인 인간들과 함께 취급받겠다. 나는 죄인인 인간들과 동일시한다. 라는 그런 뜻을 품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인간의 죄를 지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지시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로 임하셨다라는 말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속주가 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죠. 화목이다 이 말은 어떤 쌍방의 화해를 위한 그런 제물로서 드려지는 것을 화목제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침례 때 전가받은 그 죄인들의 죄를 다 이제 처리받는 그런 그 이제 대속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처형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진노를 거두시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화해의 길을 열게 된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피로 임하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침례받으신 예수님은 인간 예수이셨고 죽으실 때 예수님도 인간 예수이셨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심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7절에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왜 여기서 성령의 증거를 삽입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성령의 그 역할을 빼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혼자서 독자적으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과 동행하셨고 성령과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그 역사하셨던 그 구원의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이 성령을 빼놓고서는 얘기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여기서 성령을 강조하면서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자체로는 구원이 성취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때 성령을 받지 않으셔서 그분의 사역 동안에 성령의 능력이 드러남이 없었다면 죄인들을 구원하지 못했을 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고만 구원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면 받지 못하죠. 그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다. 그 말은 내가 성령의 조명,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내 죄를 볼 수 있었고 회개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도 말씀만 들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야 내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역사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늘 함께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이제 주변에 또 예수님이 나아가신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죄를 깨닫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뭐 여전히 동일하죠. 이런 역사는 성령의 감동과 복음을 듣는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이 베풀어지게 됩니다. 전에 듣는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나의 구원을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은 2000년 전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그것과 같은 도우심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성령과 물과 피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6절, 7절을 다시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는 또 그냥 금방 삼위일체 뭐 이런 것이 생각이 나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삼위일체를 말하고자 하는 뭐 그런 그 맥락이 아니고 성령과 예수님의 침례 때 물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 그 피는 하나의 구속 사건을 이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른 구속의 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셋이 합하여서 하나의 구속 사건을 구원의 사건을 성취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구원은 삼중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사건 중에 하나도 빠질 수 없는 각각의 절대적인 필요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과 피의 그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하늘의 성령의 증거로 인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이 셋의 증거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무엇이 증거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한은 또 증거의 다른 측면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셋만 가지고서도 구원의 사건은 분명하게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또 증거하는 것이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실함, 구원의 확신을 지금 사도 요한은 강조하기 위해서 또 서술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방금 언급한 그런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당신을 드러내시는,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셔야 인간은 비로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계속 감추고 계시고 알려주시지도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태초태로부터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특정 민족을 통해서 당신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계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 하지도 않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도 그냥 인간이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영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것 같죠? 그러면서 이들은 이 땅에 물질적인 땅에 이 세계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고 이것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죄를 지어도 좋고 뭐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영적인 세계만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세계다. 영적인 세계만이 구원을 베푸시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의 영적인 차원만 중요시하고 우리 몸으로 행하는 그런 물리적인 역사적인 차원은 하나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이것에 대항해서 이제 요한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복음의 증언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라는 말을 수차례 거듭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간의 증언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이런 말이죠. 신구약의 모든 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뭐 대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 지금 그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보면은 이 확실한 증언이 되려면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은 모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확립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단 증언의 증인의 이제 자격이 문제가 되었죠. 증인이 될 수 없는 그 부류가 있었는데, 가령 도둑질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또 좀 특이하게도 목자는 증인의 자격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는 이제 양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남의 목초지에다가 이렇게 슬그머니 양들을 이렇게 풀어 놓아서 이렇게 먹게 하고, 이제 그런 어떤 그 불법 행위를 이제 서슴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목자는 이제 증인의 자격 없다, 이렇게 해서 목자들은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것 내용들을 담아서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의 저자들, 약 40명의 성경의 저자들은 모두 인간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붙들린 도구가 되어서 사용된 사람들이었죠. 사람의 증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의 증언은 인간의 증언보다 더 확실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듣는 것 외에 더 확실한 게 있을까? 그럴 때 사도 요한은 그렇다, 하나님의 증언이 그러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증언을 가볍게 무시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에 대한 성령의 증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뭐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거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개별적인 역사를 일으키셔서 구원을 발생시키시고 그 인간의 구원을 진보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사람의 증거만 듣고서 교회를 이제 다니다 보면, 한 해, 두 해, 뭐 10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무언가 나는 더 큰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거를 바라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이런 기대가 너무 이제 지나치게 되다 보면 성령께로부터 이제 나중에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뭐 날짜도 이제 뭐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불발되면 아 그때 이제 뭐 아니다, 뭐 다음에 또 온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또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기만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명을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성령의 증언이라고 말하기가 참 힘든 것이고요. 저 이단의 대부분이 뭐 이런 것이죠, 그죠? 이런 성령의 직접 체험을 주장하면서 생겨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를 무시해 버릴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밥상에 밥을 먹다가 이렇게 돌이 들어가 있으면은 돌만 빼면 되는 것이지 그 밥 자체를 다 이렇게 버릴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임팩트와 유익을 끼쳐줍니다. 그래서 자신이 얻어서 살아야 할 그 하늘의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성령 하나님의 증거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신 분들은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거의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그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다른 체험은 성령의 직접적인 체험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해결됐다라든지, 어느 날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좀 서먹서먹한 그 관계가 있었는데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또 저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해하게 해주셔서 정말 화평의 그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든지, 심지어는 뭐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셔서 극적인 이런 어떤 화해 역사가 있게 했다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은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는 그런 체험일지라도,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서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 예수님을 겉도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관심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뭐 교회에 관련된 것, 자기의 신앙에 관련된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신앙이 어떻게 역사해야 될 것인가, 또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복음화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은 많은데 그것에만, 그런 경계선에서만 맴도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구원의 삶이 확립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면 성령께서 직접 주시는 예수는 어떤 분이다라는 그런 증언이 내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개인적인 증언이 체험되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기도 시간마다 진지하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꼭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저는 분명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믿음을 받은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것은 믿음을 내가 받으면 내 안에서 믿음이 스스로 증거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증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믿음이 증거하는 영생에 관해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가를 믿음을 여과해서 보면은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걸 스스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증성은 내적으로 신자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영적인 안도감이 이제 굉장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증거되기 때문에 거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그런 어떤 기초적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가깝게 하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이것은 뭐 내 인생은 뭐 아무 가치가 없고 하나님만이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치 있는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소중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만일 믿음의 자증성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기계적인 반응만 나타내는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신 어떤 영적인 내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분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성취하신 구원에 대해서 궁금증과 그리고 호감이 증폭됩니다. 근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 같은 믿음을 소유했는데 그랬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자기 기질에 따라서, 그죠? 자기 어떤 경험에 따라서 믿음의 자증성이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모두가 획일적인 신앙을 갖지 않고 다양한 칼라의 신앙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그 큰 조화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화산이 빵 하고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용암이 사방으로 막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산세를 이루지만 각 방향마다 그 산을 볼 때 다른 모양과 정취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라산도 보면은 이쪽에서 저쪽에서 동서남북에서 보는 모습들이 다 다르다고 하죠. 그렇게 다른 산세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얻었지만 각 사람에 따라 스스로 증언하는 신앙의 삶이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증성은 정말 우리의 내면에서 역사하는 바가 다양하고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될 때 아, 저 사람에게서는 하나님 믿음으로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런 것을 또 헌신하게 하고 하시는구나. 내게 없는 것인데 참 하나님은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면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증거에 대한 많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증거. 근데 지금 살핀 그 사람의 증언, 하나님의 증언, 또 믿음의 스스로의 증언 이런 것들은 각각 다른 내용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 증언의 내용에 대해서 살피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자 했던 그 적용점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의 내용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인데 이 영생 또는 생명이라고도 말하죠.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증언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그것이다. 그럼 그게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싶으시죠? 그러면 이제 요한 1서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 내용을 살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를 처음부터 살필 때 1장 초두에서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이 생명을 보았고 증언하면서 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증언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지금 요한 공동체의 말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볼 필요는 이제 없을 것이고 단축해서 우리 하는 그 단기 학원처럼 이제 그 쪽집게로 이렇게 지금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대한 내용인데 그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또 이것만 들으시고 요한일서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제 복습하시고 스스로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의 삶에 관한 것이라 그랬죠. 이 영생의 삶은 이것이죠.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내가 세상적인 기준과 또는 어떤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와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유의 상태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것으로부터 영생의 삶은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믿는 신자들에게 흘러들어와서 형제 사랑의 역사로 꽃 피우는 것임을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요한은 요한 복음에서도 그랬고 요한 1서에서도 이제 생명이라는 그 요한의 마치 그 전용 용어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빚어진 그런 영적 풍성함으로 말미암은 실체.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요소들을 한꺼번에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받아가는 삶을 사는데 그런 것이 받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의도와 능력 때문에 이것이 내 속에서 자꾸 빚어져서 하나로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합된 그것이 내 삶의 실체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영생,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어렵게 만들어드렸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잘 알아들으실 때 아 바로 그거구나 이렇게 할 때는 저게 이렇게 종종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는 별로 느낌이 안 온 것 같아서 제가 우려가 되는 심정이 큽니다. 또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들이 모든 신령한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그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해서 그 축복들이 뭔가 조화를 이루고 결합되어서 내 삶의 어떤 영혼의 힘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까지 바꿔주신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도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몸도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모든 피조계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영생, 생명을 말할 때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실체를 만들어낸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힘을 얻게 된다. 그럼 제가 기초로 돌아서 제가 영혼의 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영혼이 뭐죠? 영혼. 영혼이라는 것을 스스로 좀 잘 이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스콧 팩은 이렇게 영혼을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에 의해 자라게 되는 독특하고 발전적인 불멸의 인간 정신. 이거 쉬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이 길러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그 무언가는 굉장히 독특하고 발전해 갈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간 정신이다. 정신이다. 우리가 영적인 정신을 가졌대, 정신을 갖는다고 할 때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정신, 뭐 영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 실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체를 다각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결부할 때는 인간 정신도 영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뭐 이러한 정의가 아니더라도 뭐 단순하게 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다. 뭐 영을 뭐 창조하시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그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감지하게 하신다. 또 하나님에 의해서 영혼은 자랄 수 있다. 그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내면 세계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인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인간과 소통을 위한 것이죠. 인간과 교제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교제하시면서 인간의 인간됨을 더욱더 성숙시켜 가시겠다라는, 발전시켜 가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성장해야 된다. 인간이 영혼이 성장한다. 이 말은 배움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우리는 배워야, 하나님께 배워야만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 성장하는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늘 배워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배우지를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러셨죠. 나의 멍에매는 법을 내게로부터 좀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에 길이 열리지도 않고 성숙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씩 많이 강조했던 말씀이죠.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또 내면의 음성에 내가 귀를 더 기울일수록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더 선명해질수록 그 영혼은 힘을 더해갑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기도하는 것은 영혼이 힘을 얻는데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피상적으로 기도하는 것 있죠. 뭐 요새 뭐 전염병이 돈다. 뭐 그러면은 자기 걸리지도 않았는데 미리 이제 지레 두려워서 그런 병이 돈다는데 요즘 그런 병 걸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든지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시옵소서 라든지 착하게 사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든지 이런 그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자신의 어떤 무언가 두려움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게 돼. 물론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갑니다만 그런 기도에서 맞춰지게 된다라면은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연결고리로서의 기도의 역할이 다 상쇄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나의 이미지와 어떤 나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기도를 통해서는 영혼이 풍성해지고 활력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거나 나의 이미지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런 거, 이 일이 어떻게 내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뜻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제게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그것이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활력을 얻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 미신적인 기도를 드릴 때 소리와 그 모습은 굉장히 열광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은 바닥에 떨어져서 소외당하고 그리고 영혼의 동참이 없는 그런 그냥 의미 없는 공허한 그런 기도라고 기도로 드려질 수 얼마든지 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혼이 내 삶과 기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 있게 깨닫고 구원의 영생이 내 삶에 더욱더 선명하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다음 시간 본문에서 나오니까 그때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 영생은 그야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다양한 종류의 생명의 요소들이 결합된 것입니다. 이 생명의 요소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생명의 요소들은 어떻게 얻어지냐 하면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밥 해 먹고 뭐 일하고 그리고 뭐 자고 이런 삶을 사는데 그냥 생명의 요소들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요소들을 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순종하는 자세로 바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명의 요소들을 받기 위한 삶의 방식으로 변화된다면 그 삶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통하는 그 좋은 교제의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 갖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봉사할 때 이제 지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칠 때가 올 때는 내가 뭐하러 이 일을 하느냐 그럴 때 다시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아 맞아, 이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이 세상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할 때 그때 생명의 요소들이 내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나의 나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막 나를 인위적으로 내 자아를 꾸미고 나의 어떤 이미지를 어떤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제로 내가 통회하고 그리고 함께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 그럴 때 모든 선한 종류의 생명의 요소들은 내게로 하나씩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그것들을 몇 가지 열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런 걸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면 그 깨달음 때문에 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아, 바로 이것이었구나. 알 때 힘을 얻는 것이죠. 평안해지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배려할 수 있는 힘, 이것입니다. 내가 판단과 비판과 내 말을 막 쏟아붓지 않고서도 시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내적인 고요, 이것이 내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귀중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말을 해야 시원하다고 생각하죠. 말을 안 하고도 시원할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힘들고 귀찮은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 주님의 자비를 담는 동정심과 자비, 저 사람 보니까 남의 일 같지 않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칭찬하는, 남의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그런 어떤 자신의 겸비함, 소명을 향한 적극성, 자발성, 진정한 책임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요소로서 얻어질 때 잘 결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내 삶에 실제로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영생의 요소들을 깨닫고 배워서 이것은 모두 깨닫고 배워서 얻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조각나고 각각 분리된 상태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의 힘을 얻으면 이 분리된 것들이 또 따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생명의 요소들이 이렇게 통합되는, 영혼에 의해서 통합되는, 그래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통합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 통전성이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우리가 컴퓨터를 잘 관리하는 방법 중에 가끔 조각 모음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 컴퓨터 기능이 이제 떨어지지 않고 잘 유지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영혼은 때마다 기회마다 얻는 우리 영생의 요소들을 조각 모음해줍니다. 그래서 조각 모음된 것들이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제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는 우리 삶에서 영생의 꽃이 피는 것을 보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밭을 일구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그 이유는 그냥 그 자체로서 우리가 만족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죠. 열매를 보고 꽃을 보고 싶기 때문에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만일 그런 모든 일을 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러면 밭이나 씨나 뭐 뭐든지 하나는 뭐가 좀 잘못된 거죠.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었던 그 영혼을 당신의 성령으로 일구어 가시고 기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듭남의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그 마음의 밭에 심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이제는 통합된 인격체로서 성숙해지고 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인간의 목표까지 이르러서 영생의 사랑의 꽃을 피게 하시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영생의 능력과 축복을 받기에 영적인 촉수가 잘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부여하신 유일성과 더불어서 각자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말은 단회적으로 소유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은 그런 그 단회적인 측면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영생의 씨앗을 탁 받아서 소유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그 거듭날 때 단번에 소유하게 되는 그 순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은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보해 가야 하고 어떻게 정진해 가야 하는가를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큰 영생의 패키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씩 둘씩 풀어주시는 그런 선물로 받아서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정말 더 큰 어떤 영생의 단계에서의 그 풍요로움을 느끼고 또 그것을 느꼈을 때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더욱더 큰 단계로 궁극적인 영생의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맛을 본 사람은 더 그것을 힘차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더 흥미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더 큰 영생의 단계로 나갈 때 요한은 두 가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거짓 교사들의 그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제 경멸해라. 그런 것에 유혹되거나 현혹되지 말아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통합적인 영성의 단계인 그런 형제 사랑의 꽃 피움의 단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을 향한 우리의 삶이 서로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한번 기도하실